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어제 우크라이나 북동부 전선 지역 일부를 장악했다고 러시아 체첸공화국 지도자가 밝혔습니다. 체첸공화국 람잔 카디로프 지도자는 이날 텔레그램에 체첸공화국 아흐마트 체첸 특수부대가 주도하는 러시아군 병력이 러시아 남부 쿠르스크 지역과 인접한 우크라이나 수미 지역의 리지우카를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디로프 지도자는 계획된 대규모 진격으로 우크라이나군에 상당한 손실을 입혔으며 우크라이나군은 이에 후퇴했다고 말했습니다. 수미 지역은 최근 러시아군이 새 전선을 형성하고 주요 공세를 펼치고 있는 하르키우 북서쪽에 인접한 곳으로 최근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군이 이곳에 러시아군이 증강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격과 관련해 러시아 국방부와 우크라이나군은 별도의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루체른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오늘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주요국 등 90개 나라가 등록했다고 스위스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열린 것으로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는 주최국 스위스로부터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의회에서 극우 국민연합이 압승한 데 대응해 프랑스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를 발표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어제 유럽의회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연설에서 투표를 통해 의회의 미래에 대한 선택권을 여러분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면서 오늘 저녁 의회를 해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수주의자들과 선동가들의 부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 그리고 유럽과 세계에서의 프랑스의 위상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선은 오는 30일과 다음 달 7일 실시될 것이라고 마크롱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한 것은 1997년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라고 미 CNN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극우 성향 국민연합 RN이 31.5%의 득표율로 압승했으며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 성향 르네상스는 15.2% 득표에 그쳤습니다. 르네상스는 유럽의회 내 중도 성향 리뉴 그룹에 RN은 극우 성향 정체성과 민주주의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조단 바르델라 RN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두 당 간의 격차는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통렬한 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아프리카 국가 소말리아 중부에서 부족 간 유혈 충돌로 최소 5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현지 주민들과 의료관리들을 인용해 소말리아 중부 갈무두그 지역 아부드와크와 헤랄 마을에서 방목지와 물 공급 지역 등을 놓고 지난 8일 디르족과 마리한족 간의 싸움이 벌어지면서 이 같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측의 전투는 정부군이 진압을 위해 도착한 이후 진정됐다고 주민들은 전했습니다. 갈무두그 지역의 고위 관리들은 이번 충돌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테러 조직 알카에다와 연계된 소말리아 무장 조직 알샤바브에 의해 촉발된 폭력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소말리아 정부는 국내 부족 간의 충돌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이 어제 미사일 공격을 가해 아덴만을 지나던 상선 두 척이 피격됐다고 미군이 밝혔습니다. 중동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9일 하루 사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예멘 내 후티 통제지역에서 아덴만을 향해 두 발의 대함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 한 발은 라이베리아 선적 스위스 소유 운영 컨테이너선 MV 타브비시호를 타격해 필사가 발생했으며 나머지 한 발은 연합군 함정에 의해 요격됐다고 중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 공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타브비시호는 항행을 계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또 후티반군이 아덴만으로 발사한 대함탄도미사일 한 발과 대함순항미사일 한 발이 안티구아 바부다 선적 독일 소유 운영 화물선 MV 노르더니호를 타격했다며 이 선박도 피해를 보고했지만 항행을 계속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덴만은 아라비아해에서 홍해로 드나드는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밖에 아덴만 상공에서 드론 한 기를 요격했으며 예멘 내 후티 통제지역에서 지대지 순항미사일 두 기와 미사일 발사대 한 기를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한국이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병행하면 새로운 대응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혼란을 야기하는 북한의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중국, 러시아 간 핵협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두 나라의 협력 증강에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고 최저기온은 9도에서 19도, 최고는 20도에서 3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한국이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병행하면 새로운 대응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 사회에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9일 저녁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 즉 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우리의 대응 행동은 9일 중으로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상황은 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지난달 28일과 29일, 지난 1일과 2일에 이어 8일과 9일, 그리고 10일 아침까지 이른바 오물풍선을 한국 측에 살포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8일과 9일 새벽 기구 1,400여 개를 이용해 휴지 7.5톤을 국경 너머로 살포했다며 뒤져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빈 휴지장만 살포했을 뿐 그 어떤 정치적 성격의 선동 내용을 들이민 것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군은 김 부부장 담화가 나오기 직전인 9일 오후 북한의 오물풍선 공세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9일 밤부터 10일 아침까지 또다시 오물풍선 310여 개를 추가 살포했다고 한국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한국 측에 확성기 방송 도발을 재개한다는 적반하장격의 행태를 공식화하는 것으로써 계속 새로운 위기 환경을 조성했다고 비난하면서 서울이 더 이상의 대결 위기를 불러오는 위험한 짓을 당장 중지하고 자숙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 부부장이 새로운 대응을 위협한 데 대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의 10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북한이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은 우리의 정당한 대응을 도발의 명분으로 삼는 오판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9일 오후 5시부터 최전방 지역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를 가동했습니다. 약 2시간 동안 고정식 확성기 여러 대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한국군이 제작한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확성기로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그러나 10일엔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10일 보낸 공지를 통해 대북 확성기 방송은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았고 10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이 비열한 행위를 할 경우엔 즉시라도 방송할 준비는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날 2시간 만에 중단한 이유에 대해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작전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장비의 휴식 등도 고려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필요한 시간만큼 필요한 시간대에 작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이 융통성 있는 작전을 언급한 것은 확성기 방송 태세를 유지하면서 실제 가동 여부는 상황을 따져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합참은 앞서 9일 대북 확성기 가동 사실을 공개하면서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추가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실장은 확성기 방송 장비를 겨냥한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차적으로는 방호가 되는 곳에서 작전을 시행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그 장구류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또 공격을 받았을 때는 또 직간끝 응징할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서 쉽게 그렇게 도발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목함질에 도발에 맞서 지난 2015년 8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했는데 당시 북한은 경기도 연천군 28사단 최전방에 배치된 대북 확성기를 조준해 고사총 한 발과 직사화기 세 발을 발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합참은 북한이 전방 지역에 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하는 동향이 식별됐다며 현재까지 대남 방송은 없었지만 북한 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최소 30여 곳에 달하는 대남 확성기를 없앤 바 있습니다. 북한도 대남 방송을 다시 시작한다면 남북이 동시에 확성기를 통해 심리전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김 보부장의 담화가 새로운 대응을 언급하며 위협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응한 담화치고는 대남 비난 수위가 강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보부장의 담화가 확전보다는 상황을 관리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북한 당국은 한국과의 긴장 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고 이번에 보낸 오물도 이전과는 달리 위해성이 떨어지는 종이 쓰레기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내부에는 알리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이 지금 보내고 있는 전단이 지난번과는 달라요. 지난번에는 두 번은 모두 정말 오물이었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전단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들에 가깝거든요. 지난번보다 위해로운 물질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대내 매체들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사실이나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한 보도는 물론 김 부부장의 담화를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있어 민간단체가 전단을 보내면 또 오물풍선을 날려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 군당국은 또다시 대북 확성기를 가동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북한은 김 부부장이 언급한 새로운 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고 일부 민간단체들은 이번 주에도 바람의 방향이 맞으면 대북전단을 보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김 부부장이 언급한 새로운 대응에 대해 군사도발보다는 이른바 회색지대 도발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회색지대적인 그 도발 가운데서 성공적이었던 것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이슈가 크게 안 됐지만은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을 시작한다거나 GPS 교란 범위를 지금부터 훨씬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박원근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응 입장 등을 고려해 북한이 조준 사격 등 물리적 대응에 신중할 것이라며 오물풍선처럼 예상 밖의 또 다른 회색지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북중러 간 협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 억지력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동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 간 핵협력에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9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이 핵기술을 공유한다는 증거를 받느냐는 질문에 정보사안, 특히 핵 역량과 관련된 매우 민감한 정보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가 우려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방금 거론된 나라 간의 협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과 같은 나라들의 핵무기 진전에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리번 보좌관은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핵 억지력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해 동맹 파트너 나라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의 핵무기 관련 움직임이 미국의 핵태세 조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힌 국가안보회의 NSC 당국자의 최근 발언에 대해선 우리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고 관련 가능성을 최소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라는 전문가 위원회 등 초당적인 요구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앞으로 수개월, 수년 내에 결정을 내릴 사안이라고 설리번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앞서 프라네이 바디 NSC 군비통제 군축 비확산 담당 선임 보좌관은 7일 미국의 민간단체인 군축협회가 개최한 연례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모두 핵무기를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다양화하면서 군비통제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만약 적들이 미국의 모범을 따르지 않고 핵무기의 위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억지력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태세와 역량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러시아, 중국, 북한이 현재의 궤도를 바꾸지 않는 한 미국은 앞으로 태세와 역량을 계속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핵무기를 빠르게 확장하는 러시아, 중국, 북한이 현재의 궤도를 바꾸지 않으면 미국도 앞으로 핵 태세와 역량을 계속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미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들이 핵 억제에 더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라네이 바디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군비통제 군축 비확산 담당 선임 보좌관은 7일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모두 핵무기를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다양화하면서 군비통제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디 선임 보좌관은 이날 미국의 민간단체인 군축협회가 개최한 연례회의에서 미국 핵무기 정책과 향후 군비통제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세 나라는 이란과 함께 평화와 안정에 역행하고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를 위협하며 지역 긴장을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점점 더 협력하고 공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Russia, the PRC, and North Korea are all expanding and diversifying their nuclear arsenals at a breakneck pace.
바디 선임 보좌관은 또한 이들은 첨단 미사일과 드론 기술을 서로 간에 그리고 전 세계로 자유롭게 확산시키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군, 파트너 국가 군대는 물론 민간인에게 위협이 되는 생화학전 관련 역량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량살상 무기 관련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만 모범을 보이는 것이 적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적들이 미국의 모범을 따르지 않고 핵무기의 위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억지력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태세와 역량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러시아, 중국, 북한이 현재의 궤도를 바꾸지 않는 한 미국은 앞으로 태세와 역량을 계속 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억지력과 향후 다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바디 선임 보좌관은 미국이 이미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신중한 조치를 취했다며 기존 핵 중력탄을 개량한 전술 핵무기 B-61-13 생산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오하이오급 핵탄도 잠수함의 수명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의 무기 궤도에 변화가 없다면 향후 몇 년 내에 현재 배치된 무기의 증원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그러한 결정을 내릴 경우 실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디 선임 보좌관은 또 이날 연설에서 아시아와 유럽에서 동맹국들이 핵 억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n both Asia and Europe, we are looking for ways that allies can contribute to nuclear deterrence, whether by easing the burden
바디 선임 보좌관은 동맹이 핵 억제에 기여하는 방안과 관련해 미국의 재래식 또는 이중 역량 부대의 부담을 완화하거나 유사시 핵 작전에 대한 재래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동맹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면 미국의 안보 보장에 대한 동맹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확장 억제를 통해 비확산을 달성한다는 미국의 목표에도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디 선임 보좌관은 미한 워싱턴 선언은 동맹국들과 동등한 파트너로서 핵 시나리오에 공동으로 접근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습니다.
The Washington Decla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s an example of our efforts to jointly approach nuclear scenarios with our allies as equal partners.
바디 선임 보좌관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안보 보장을 통해 많은 동맹국들의 자체 핵무기 개발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었지만 확장 억제의 지속적인 성공을 예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의 증대된 핵과 재래식 위협에 직면한 동맹들이 미국의 안보 보장의 신뢰성에 대해 우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하에 우리는 확장 억제가 비확산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동맹 체계를 강화하는 데 전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디 선임 보좌관은 미국의 적국들이 비확산 관련 합의를 무시한다고 지적하며 미국도 동맹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관련 제한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Our adversaries are blatantly disregarding their commitments and standing in the way of reform. To support its war in Ukraine, Russia has turned to the PRC to prop up its defense industrial base.
러시아는 방위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에 의지하고 포와 미사일을 받기 위해 북한에 의지하며 미사일과 드론을 받기 위해 이란에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세 나라 모두와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지원의 대가로 어떤 역량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디 선임 보좌관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를 약화시키려는 적들의 노골적인 조치를 고려할 때 우리는 특히 장거리 타격과 관련해 동맹 파트너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과 협력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존의 통제와 인허가 요건으로 인해 어려웠던 수출과 공동생산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 오커스뿐 아니라 더 광범위한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디 선임 보좌관은 미국의 대화 제의를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것도 언급했습니다. 바디 선임 보좌관은 위험 감소와 핵 문제에 초점을 맞춘 대화를 하려는 우리의 시도에 대해 북한은 더 많은 미사일 실험으로 응답했으며 미국과 가까운 동맹에 대한 더 큰 적대감을 표출하는 것으로 응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존 게러맨디 하원 의원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이 제기하는 핵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Now I recognize the nuclear threat posed by countries like North Korea, Russia, and China.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위협과 군사력 증강, 남중국해에서의 확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위험하며 언제든 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무력 시위와 위험한 핵훈련도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러만디 의원은 이러한 다양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현명하게 방어와 대응을 준비해야 하며 위협에 직면했을 때 공격을 가장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정부가 오해나 확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의미 있는 대화를 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북러 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7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의 밀착 의지를 나타낸 데 대해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나타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불법 무기 이전을 포함한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글로벌 비확산 체제 수호,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 전쟁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지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게 우려해야 하는 추세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세계 주요 뉴스 통신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좋아하든 말든 우리의 이웃인 북한과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은 미국 등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음을 반복해서 보여줬고 이런 열망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회담의 동기로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미국과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하고 시험 발사장도 해체했지만 미국은 일방적으로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답방 차원에서 북한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를 전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그 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구체적인 무기 거래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두 나라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는 12일 북한 인권을 주제로 공개회의를 개최합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안보리 회의에선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2년 연속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합니다. 안보리는 7일 홈페이지 의사 일정을 통해 오늘 12일 북한 문제로 공개 브리핑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관계자는 7일 VOA에 이 북한 브리핑이 인권에 대한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이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10개월 만입니다. 앞서 안보리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이후 2014년부터 4년간 북한 인권회의를 공개적으로 개최했지만 201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8월 6년 만에 북한 인권 상황을 다룬 공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안보리 회의는 미국과 일본, 알바니아 등의 요청으로 소집됐습니다. 안보리 공개회의 개최를 위해선 이사국 15개국 가운데 적어도 9개국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인권 문제는 안보가 아닌 인도주의적 문제라며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화하는 데 반대해왔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북한 인권 브리핑 공개회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황준국 주 유엔 한국대사는 지난 3일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열고 6월 중순 북한 인권 관련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We plan to have meeting in mid-June. Human rights and peace and security issues should be approached in a holistic manner,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황 대사는 북한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의 진전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및 인도주의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이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의장국 수임 기간 인권 문제를 중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한편 7일 유엔 안보리에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보 유지를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주유엔 일본 대표부의 시노 미츠코 차석 대사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비판했습니다.
Japan condemns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North Korea's export and Russia's procurement of ballistic missiles.
신호 차석 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사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북러 간 무기 이전은 관련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되며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가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호 차석 대사는 이어 우리는 북한이 그 대가로 무엇을 얻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에도 일본은 미국, 한국 등 10개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함께 북한의 대러무기 이전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데 북한 무기를 사용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장기화했다며 불법적인 무기 이전을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열악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북한 정부가 유엔 기구와 국제사회에 국경을 개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인권 보장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사이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6일 이달 중순 개최 예정인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공개회의와 관련해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공개 브리핑을 계속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날 BOA의 논평 요청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인권과 평화 및 안보는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현재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분쟁 가운데서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 북한 주민들이 매일 겪고 있는 열악한 상황을 조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책임 규명을 담보할 것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해야 한다면서 정보 부족은 자칫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또 북한의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국가팀과 다른 기구들 그리고 더 많은 국제사회에 국경을 개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러 국제인권기구들이 탈북민들의 강제송환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송환이 계속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문이나 기타 잔혹한 대우를 받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국가로 강제 송환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배된다며 북한이 국제법에 따라 이동의 자유를 존중하고 송환된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살먼 특별보고관은 긴장과 폭력을 고조시키는 이야기는 이제 멈춰야 한다면서 얼어붙은 갈등 관계는 북한 내 지속적인 군사화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정된 자원을 군대에 우선 배분해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충족시키는 데 써야 할 자원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황중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달 중순 북한 인권 관련 공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사는 안보리는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The advancement of the DPRK's WMD program is closely intertwined with the dire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country.
이와 관련해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이날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인권은 미국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지난 8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 인권에 관한 공개 유엔 안보리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달 의장국으로서 이 중요한 주제를 안보리의 관심사로 끌어낸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북한 정권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침해를 통해 여러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막대한 공적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대 세계에는 북한의 잔혹행위가 용납될 수 없으며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러한 불의와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불안정을 초래하는 영향에 대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보고서 발표 이후 2014년부터 4년간 북한인권 공개회의를 개최했지만 201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았던 지난해 8월 6년 만에 북한인권 상황을 다룬 공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한국은 중순쯤 북한인권 관련 공개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북한의 현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대북 접근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5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실로부터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유엔 주재 스위스 대표부가 밝혔습니다. 스위스는 현재 1718위원회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스위스 대표부는 7일 관련 내용을 묻는 BOA에 이같이 확인하고 5차가 이번 회의에서 현재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 특히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991년 설립된 오차는 1995년부터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오차는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지난 2020년 초부터 국경을 봉쇄한 북한을 4년째 유엔의 인도지원 대상국에서 제외했습니다. 오차는 북한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 부족으로 지원 활동 계획을 세울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국제위원들이 가능한 한 빨리 북한의 복귀에 대북 지원 활동을 재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차는 지난 1월 2일 BOA에 유엔은 2024년에도 인도적 지원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리카 네코 오차 대변인은 정보 제한과 접근성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유엔은 상황이 허락하는 한 어려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외 근무 직원이 최대한 빨리 북한에 복귀해 물자를 공급하고 2020년 이후 중단된 역량 강화 활동 재개를 위해 사업 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암호화폐의 해킹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고 국제 블록체인 분석업체가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AI 역량을 군사적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블록체인 분석 및 암호화폐 보안회사 엘릭티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에 인공지능 AI가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엘릭티브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의 AI 연구 발전과 그 잠재적 위험성에 주목하면서 북한에 기반을 둔 국가 차원의 적대적 행위자들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3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훔치고 60건 이상의 암호화폐 절도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UNA에 지목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보고서와 미래의 위협 평가에 따르면 북한 해킹 조직들은 해킹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AI 연구 개발이 2013년 이후 특히 안면인식 분야에서 진전이 두드러졌으며 군사적 용도로의 전환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AI를 통해 향상된 북한의 암호화폐 활동의 위험은 지난 10여 년에 걸친 AI 역량 확대라는 더 넓은 배경에서 비롯됐다며 워싱턴의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가 운영하는 북한 분석 매체 38노스가 지난 1월 발간한 북한 AI 연구 개발의 진화를 기록한 보고서를 소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3년부터 정부, 학계 및 상업 부분에 걸쳐 안면인식 분야를 포함한 AI 연구 역량을 확장해왔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북한이 민간 AI 기술을 군사적 역량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이는 확산 및 제재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엘립틱 보고서는 또 북한의 AI 기술 진전에 김일성 종합대학이 미치는 영향과 중국 기관과의 협력 가능성에도 주목했습니다. 북한의 가장 오래된 고등교육기관인 김일성 종합대학은 900명 이상의 학생이 있다고 주장하는 정보과학부의 핵심 목표로 AI 프로그램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김일성 종합대학은 중국의 심양울류국제문화유한회사와 공동으로 AI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구해왔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김정은 정권 집권 이후 과학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AI 연구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지난해 AI 프로그램 경연이 열렸고 김일성 종합대학 정보과학부 AI 연구소가 10대 최우수 정보기술 기업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변상정 수석연구원은 지난 2022년 9월 발표한 전략보고에서 북한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주요 대학의 인공지능학과를 신설하고 AI와 가상현실 등의 새로운 기술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김일성 종합대학의 정보과학부가 AI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민간 연구단체들은 북한이 AI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암호화폐 해킹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앤유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지난 2월 워싱턴포스트가 주최한 인공지능 개발과 규제에 대한 대담에서 북한은 역설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는 국가 중 하나라며 예를 들어 북한은 암호화폐 기반 시설을 해킹해 수십억 달러의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미국 버먼트주에 있는 미들베리 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의 혁김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원자로 보호, 월게임 시뮬레이션과 정부 감시 등에서 AI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산 무기 천무 2차 도입이 폴란드의 군사와 산업 분야에 큰 이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폴란드 정부가 밝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이번 계약을 바탕으로 앞으로 군수품 공동 생산과 기술 개발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지난 4월 말 체결된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도입 2차 계약에 대해 국방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은 6일 V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순수한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2차 천무 발사대 공급 계약 체결은 폴란드군의 핵심 능력과 잠재력을 더욱 향상시켜 원거리 목표물 타격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업협력 측면에서도 폴란드군이 방위산업 생산 분야에서 역량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집약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특히 개별 발사대 부품과 관련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특정 유형의 미사일 그리고 관련 물류, 즉 수리 및 정비와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정부는 한국과의 방위산업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향후 협력 분야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획득한 기술의 범위와 이전 가능성 때문에 한국과의 산업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어 현재 협력은 군사 장비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향후에는 군수품과 정비, 수리, 소모품 공급 등 일부 요소와 부품의 생산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최신 기술 공동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의 방산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월 25일 폴란드 군비청과 16억 4,400만 달러 상당의 천무 72대를 제공하는 2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번 계약으로 폴란드와 K9 자주포 212문 및 천무 218대 등 공급 내용이 담긴 1차 실행 계약에 이어 K9 자주포 152문, 천무 72대가 추가로 공급되는 2차 수주를 확정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번 계약은 한국 정부의 금융 지원으로 11월 말까지 정부 간 별도의 금융 계약이 이루어져야 최종 발효되는 조건으로 체결됐다고 한화 측은 설명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폴란드 국방부 측은 한국 정부와 수출 금융 지원 부분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느냐는 VOA의 질문에 한국 정부와 신뢰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국 파트너와 전략적 협력을 시작한 것은 무엇보다도 체결된 계약에 대한 자금 조달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현재 1차 체결된 계약에 대한 한국의 금융 지원은 확보된 상태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부 및 산업계 차원의 협력은 체결된 계약의 이행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부터 한국산 무기 도입을 크게 늘리면서 한국과 국방 분야 협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2022년 7월에는 현대로템, 한화 디펜스 등 한국 방산 기업들과 한국 전차 및 무기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300문 도입에 합의했으며 30억 달러 규모의 한국산 경공격기 FA-50도 수입한 바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이미 지난해부터 폴란드에 1차 인도되기 시작했지만 2차 무기 인도분은 한국 수출입은행이 폴란드에 제공하는 금융 지원 대상입니다. 따라서 폴란드가 한국과의 대규모 무기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이 필요하지만 수출입은행의 자기 자본금이 한도에 다다르면서 자금 조달에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 국회에는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25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확대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민간 부문의 공동 대출을 통해 자금을 부분적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의 주요 민간 은행들에게 약 3.5조 원의 대출을 요청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북한 인권특사가 미국 내 한인 행사에 참석해 북한의 인권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탈북민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촉진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리 터너 북한 인권특사가 최근 시카고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행사에서 북한의 인권 위기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7일 VOA에 터너 특사가 지난 4일 한국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하고 이 기구의 시카고 협의회가 주관한 2024 한반도 평화통일 포럼 북한 인권 상황 개선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터너 특사가 북한의 수십 년 된 억압 정책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진 수십만 명의 이산가족을 다시 만나게 하기 위해 시급히 이산가족 상봉을 촉진할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또 터너 특사는 한인 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활발히 관여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터너 특사는 그들의 헌신에 박수를 보내고 탈북자들이 한국, 미국 및 전 세계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사회에 융화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줄 것을 그들에게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젊은 지도자 양성을 위해 북한 인권에 대한 지식과 열정을 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무부 동아태국은 지난 4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터너 대사는 시카고에 모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한 미국 전역 내 한인 동포들의 집단적이고 풀뿌리적인 노력에 박수를 보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한국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회는 지난 4일 시카고에서 2024 한미평화통일포럼을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목표로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줄리 터너 특사를 비롯해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북한인권 담당 부차관보 등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해결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 전문가들이 체제 생존을 위해 청년들의 충성심을 높이려는 김정은 정권의 선전 전략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허위 선전에 대응해 혁신적인 새 대북 정보 유입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티 전문가들이 북한은 정보전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북한 청년들을 향한 새로운 정보 유입 전략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Pacific Forum 온라인 저널에 6일 게재된 이 논문에서 조나단 크라도, 코리아 소사이티 정책국장 등 전문가들은 김정은은 정권의 생존을 위해 젊은 세대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은 철저한 우상화 교육과 외부 정부 통제를 통해 이를 조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은 집권 이후 외국 미디어를 수입, 배포, 소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왔다며 이러한 억압된 정보 환경은 젊은 세대를 포용하기 위해 고안된 청년 충성 캠페인의 효과를 증폭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북한 청년들은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북한 정권과 주체 사상, 김정은 개인에 대해 더 우호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청년 세대의 같은 성향이 최근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된다며 한국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 2022년 발표한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 주민 통일의식 보고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10년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10년간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는 20대 71.1%, 30대 68.9%를 기록하는 등 연령이 젊을수록 높은 충성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인들이 전반적으로 여전히 외부 매체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북한 당국의 선전에 대응한 새롭고 혁신적인 정보 유입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성기술이나 분산형 매스 네트워크 활용과 같은 대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새 정보 유입 활동은 청년들이 김씨 정권의 거짓말을 간파하고 더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시민사회의 기초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재난구호활동이나 군사통신 등에 활용되는 분산형 메시 네트워크는 중앙집중형 인프라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감지나 차단이 어려워 통제가 철저한 국가에 안전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논문 작성에 참여한 조나단 크라도 코리아 소사이티 정책국장은 7일 VOA에 북한의 20, 30대 젊은 세대와 장마당 세대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라다 국장은 자신들의 조사 결과 북한의 권한의 행군 시기 직후 정권이 아닌 시장에 의존해서 성장해 충성도가 약한 것으로 알려진 진정한 장마당 세대는 40대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현재 20, 30대는 이러한 시장화 조치가 점차 제한되고 정보 통제가 엄격하게 시행된 시기에 성인이 됐기 때문에 정권의 본질에 대한 진실을 알 기회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코라다 국장은 정보 통제가 전례 없는 규모로 시행되고 있는 폐쇄적인 북한에서 북한과 외부 세계에 대한 진실을 알아가는 건 용감한 행동이자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청년들에게 외부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유는 그들이 북한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김씨 정권의 장기적인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17년간 민간 차원에서 외국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을 위한 협상을 벌여온 미키 버그만 글로벌 리치 최고 경영자 CEO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에 대해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일이라고 회고했습니다. 버그만 CEO는 VOA 유라시아 디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원비어 석방을 위해 18개월간 비공식 협상을 맡았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비영리 기구 글로벌 리치의 전신인 리처드슨 센터 포 인게이지먼트에서 활동하며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와 함께 억류된 미국인 석방을 위한 협상에 다수 참여해온 버그만 CEO와의 인터뷰를 이종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글로벌 리치는 요즘 얼마나 많은 사례를 다루고 있으며 관여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So we only take on a case if a family reaches out and asks us.
우리는 가족이 연락해서 요청할 때만 사건을 맡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한 번에 6, 7건의 사건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그 숫자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에서 여러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의 사건도 다루고 있습니다. 10월 7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가자 지구에서만 67가구의 가족들과 직접적으로 일했습니다. 그 숫자는 줄었는데 일부는 집으로 돌아왔고 일부는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정부가 아닌 비공식 채널을 통해 민간단체나 기업, 개인 등이 참여해 전통적 외교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제 문제를 다루는 활동을 소위 프린지 외교라고 하는데요. 왜 존재하는 것인가요?
So I define it almost as the area that goes beyond what the mandate is and authority of governments.
저는 이를 정부 및 국제관계의 권한과 임무를 넘어서는 영역으로 정리합니다. 우리의 상대의 대부분은 미국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나 베네수엘라 같은 정부와 교류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이란과 같은 정부와 협상할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경우 비록 포로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우크라이나 문제나 핵 안전성, 세계 질서 등의 문제가 개입됩니다. 포로 문제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협상에 나서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완수할 의무만이 있을 뿐입니다. 상대가 정책에 관해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정책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청할 뿐입니다. 그것이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인도주의적 문제와 포로 문제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북한, 미얀마, 러시아, 베네수엘라 정권과도 관여하셨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십니까?
Those deals are never pretty. They're never good. Because essentially, you're exchanging an innocent person for a guilty person. So
그런 일들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무죄인 사람을 죄가 있는 사람과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때로는 무고한 미국인을 송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곳이나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당신들이 잘못된 사람을 잡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는 원하는 사람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돌아와서 북한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설명한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사건은 무엇인가요?
One of the most devastating ones for me was Otto Warmbier in North Korea.
제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 중 하나는 오토 원비어와 북한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일로 북한까지 갔었는데요. 빌 리처드슨 전 주지사 없이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북한은 리처드슨 전 주지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주도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원비어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왔을 때 항공기로 옮겨졌을 때 우리는 그가 혼수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8개월의 협상 기간 동안 저는 그가 그런 상태인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의 북한 측 협상 상대, 그러니까 북한 외무성의 부상급까지도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비어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직 살아있었을 때 오하이오주로 그를 만나러 갔었는데요. 저와 원비어, 그리고 원비어의 어머니 신디 이렇게 셋이 함께 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원비어 어머니에게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비어의 어머니는 저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의 노력 덕분에 아직 온기가 있는 내 아들을 안아볼 수 있었다라고요. 아마도 제 경력에서 가장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국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간단체 등의 이런 노력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나요? 아니면 성가신 존재로 보나요?
When you just start to take in on a case, the captors don't want you involved because they have something they want from the US government, not from you.
사건을 막 시작할 때 납치범들은 저희 같은 상대가 관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무언가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 정부도 저희가 관여하길 원치 않습니다. 정부의 전략을 망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양측 중 그 누구도 대표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대표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리치의 미키 버그만 CEO로부터 미국인 석방을 위한 노력과 원비어 석방 협상과 관련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63년 6월 10일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아메리칸 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을 합니다. 이른바 평화 연설로 불리는 바로 그 연설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의 중요한 이익을 지키고 핵 강대국들은 상대방을 굴욕적인 후퇴 아니면 핵전쟁을 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대결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핵시대에 그런 노선을 택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책이 실패 아니면 전 세계가 모두 죽길 바라고 있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는다고 역설했습니다. 당시 세계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강대국 간의 핵무장 경쟁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핵전쟁 공포도 덩달아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케네디 대통령은 방어를 위한 무기 경쟁이라도 결국은 더 큰 위기를 불러오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 양국 간의 적개심을 해소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 졸업식 행사에 참석한 케네디 대통령이 이날 졸업식 연설을 통해 이른바 평화 전략을 공개한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또한 다른 나라가 핵실험을 하지 않는 한 미국 또한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이어 이 평화 전략이 모든 핵무기의 감축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냉전 시대 해빙을 위한 기념비적인 연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26년 6월 10일 20세기 최고의 건축가로 불리는 스페인의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향년 74살이었습니다. 가우디의 건축물에는 구엘공원, 카사바트로 등 빼어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즉 성가족 대성당입니다. 마치 옥수수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형태의 첨탑과 내부 장식, 그리고 곡선만을 사용한 독특한 조형미를 지닌 성가족 대성당. 성가족 대성당은 1883년에 착공돼 아직까지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가우디는 말년에 거의 성당에 살다시피 하면서 성당 건축에 온 힘을 기울였지만 1926년 6월 10일 성당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만 차에 치여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안토니오 가우디는 오늘날까지 20세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